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32절에서 36절까지만 봉독하죠. 지난주에 우리 같이 읽었으니까 내용 다 아시죠? 32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참 행복에 있어서의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해야 하는 그런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인간 세상에 투영되어 나타나는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증명을 위해서는 그들의 이웃을 언제든지 살해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고 자기들의 자랑과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는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제거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추악한 삶이었어요. 주님은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하며 그들 스스로 그렇게 쌓고 있는 의의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사형선고를 하신 후에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들리고 영광스러운 승기를 한 후에는 너희 중에 택함을 받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다 기억나세요? 그들의 율법 지킴과 절기 준수를 완전히 기각시켜버리고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지게 됨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게 30절입니다. 성경은 그때 많은 이들이 믿었다는 어구를 통해서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며 구원은 그 믿음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해준 거죠. 그리고는 31절부터 정말 믿는 자들의 표지는 어떤 것이어야 하며 가짜 믿음을 가진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말에 거하는 자. 두 번째 믿는 자들의 특징은 진리를 아는 자. 세 번째는 자유케 된 자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특징인 내 말에 거하는 자는 말씀과 삶이 괴리의 상태에서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그런 사람이 아닌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믿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인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 즉 인간의 자격이나 업적 등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과 참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아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과 기쁨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참 행복의 절정인 구원에조차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행하는 이들 그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아닌 것이다 그랬죠? 지난주에는 이 두 번째 특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인 자유케 된 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유케 된 자. 주님은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한 자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수 믿고 자유하세요? 그럼 자유가 뭐예요?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류의 문화사를 돌이켜보면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운동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역사는 미국의 노예 해방이라든지 또 조선이 일제 36년에서 해방된 사건 자유를 위한 거죠. 마그나카르타에 의한 존 왕으로부터의 영국 백성들의 해방 또 미국의 독립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대혁명, 3.1운동, 60만세 사건, 4.19 다 뭐예요?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들의 투쟁이었어요. 이렇게 세계의 역사는 억압하려고 하는 자들과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의 투쟁의 역사였어요. 근데 자유를 위한 투쟁이 이쯤 되었으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그 자유를 위한 투쟁이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었으면 이제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몸부림이 줄어들어야 할 텐데 인류는 점점 더 자유를 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촛불 잔치가 있죠? 촛불 잔치라고 그래요? 그 뭐라 그러죠? 촛불 농성? 하여튼 그게 왜 있어요? 여러분, 그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먹거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런 자유를 위한 투쟁은 점점 더 많아져요. 세계 곳곳에 돌고 있는 전운, 과격해지는 시위의 현장, 현재보다 나은 상대적 행복의 추구,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그 모양은 다르지만 자유의 성취라는 영원히 풀지 못할 인류의 숙제가 그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근저에는 자유를 향한 열망이 뿌리로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떤 자유를 원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인류는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는데 자유에 대한 갈망은 더 커져만 가는 것일까요? 인간들이 자유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정의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억압의 대상에게서 벗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묶여있는 속박과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내 힘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자유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견 맞아요. 그러나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인류는 자기들이 무엇에 묶여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여러분은 예전에 무엇에 묶여 있었습니까? 그래서 엉뚱한 것을 대적으로 오인해서 저항을 하는 삶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 인류가 해방되어야 하는 억압의 주체가 바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반복해서 너희가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행하다가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인간들은 죄의 노예되라는 거예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으니까 죄에 흠뻑 젖어 살다가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인 죄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가 야 잘했다 라고 삭스로 주는 옵소니온이 뭐라고 했어요? 군인들에게 주는, 목숨 걸고 전쟁을 한 군인들에게 준 임금이라 그랬죠? 죄가 그렇게 삭스로 뭘 줘요? 사망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들고 어두운 곳에 가서 영원히 이를 가는 그런 결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죄로부터 사망을 받게 되고 그 사망을 받아 어두운 곳에 가서 영원히 이를 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보세요. 죄인들은 자기들이 무엇의 종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너는 나를 종이라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세상의 주인은 죄예요. 따라서 인간이 원하는 모든 자유의 성취는 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무엇이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구속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는 브루노의 말은 정확히 옳은 거죠.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한 어떤 인간도 절대 자유에 이를 수 없다라고 브루노가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엉뚱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엉뚱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어요. 그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마귀의 속임수였어요. 마귀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살아야 할 인간들에게 죄에게 속박되는 엉뚱한 자유를 거짓말로 속인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하와를 무엇으로 속이죠? 선악과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돼.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자유를 상급으로 걸고 속이는 거예요.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날의 인류가 정의하고 있는 그 엉터리 자유, 진짜 자유의 반대편인 그 엉터리 자유회로의 갈망에 선악과를 덥석 물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라고 생각했던 그 가정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게 뭐예요? 살인입니다. 형제 간의 살인. 그렇게 엉뚱한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왕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거야 라는 그런 세상적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나이 외에 다른 이웃을 살해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살해는 칼로 누구를 푹 찔러서 죽이는 것만 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게 곧 뭐다? 살인이다, 그러죠, 요한이. 그런 엉뚱한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살인, 살해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절대자에게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자유를 향한 죄인들의 공통된 염원이 오히려 역사 속에서 다툼과 전쟁과 분열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왕이 되어 누군가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자유에 대한 열망이 나보다 더 잘나고 나를 억압할 수 있는 존재들을 싸워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과 분열과 다툼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적으로 간주하며 그것들로부터의 해방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른 이들을 통제하는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야망을 안고 태어나요. 그걸 통제 성향이라고 그러죠. 그걸 쉬운 말로 뭐라 그래? 한자.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자랑하고 증명하기 위해 태어나고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죄 속에서 태어나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는? 따라서 인간은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까지는 그 죄가 지향하는 나도 하나님처럼이라는 자아숭배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들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게 잘못된 자유회로의 추구잖아요. 그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은 그 잘못된 자유, 내가 왕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라는 그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대적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델인 거예요. 스스로의 힘과 가능성을 놓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준수하여 구원에 이르고 선에 이르겠다라는 그들의 모습. 초막절에 촛불 켜고 물 갖다 붓고 그런 행위들. 그런 것을 갖고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율법을 들어 자신들을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들보다 못나 보이는 가련한 여인과 가늠한 여인, 그리고 자신들의 어두움을 지적하는 주님을 살해하려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바로 죄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율법 지킨다고 천만에. 그게 죄라니까. 너희를 드러내기 위해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죄라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행위가 아닌 은혜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에게 포로된 자? 세상 주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나오죠. 주의 은혜를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는 희년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주님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셔서 바로 당신이 포로된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에 의해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이라고요? 죄. 예, 이제 정확하게 나왔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죄는 뭐예요? 죄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그게 뭐예요? 바라크, 복이죠. 그 복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겠다고 하며 그러한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모든 생각과 시도와 행위들이 전부 죄예요. 아무리 선해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법상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선해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은 전부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히 채워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올바로 자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죄에서 자유한 자들은 어떻게 사는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자유한 자인 거죠. 예수님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러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께 속박되는 것, 하나님께 꼭 붙들리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내가 짐 다 줘줄게 가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그 짐을 지고도 아예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달게 지고 갈게요 라는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다 져주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줘요.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지게끔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식이라 불렀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읽었죠. 마귀가 뭐 했어요? 네 힘으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를 가르친 게 마귀였잖아요. 거짓말 한 게. 바로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맞아, 나도 가능성이 있어, 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렇게 사는 모든 이들이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에게 네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연결이 돼서 창세기하고 여기가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지 본성으로 말하느니, 지 본성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거짓으로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야,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가 높이 올라가서 너희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이런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그런 거짓말에 속고 있는 모든 이들은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율법 지킴과 절기 준수를 들어서 가늠한 여인과 주님을 살해하려는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통해 공부한 것처럼 믿는 자들이 참으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일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요? 옳음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객관적 판단 기준이 뭐예요? 어떤 것을 기준, 근거로 하여 우리가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라고 판단합니까? 사회법입니까? 윤리인가요? 도덕인가요? 뭐예요? 기독교에서 옳음이라는 것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아니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니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여라, 이거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사회법이나 도덕이나 윤리의 잣대로 갖다 대면 그건 그른 거죠. 옳은 일이 아니죠. 애까지 왜 죽여요? 짐승까지 왜 죽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게 선인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 가서 거짓말해라 했죠? 사울에게 가서 그때 거짓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게 옳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것, 옳다라고 자기들이 규정해놓고 자기들이 정의해놓고 자기들이 판단해놓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른 이들을 상하게 한다면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구별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초막절 등의 절기를 지키면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여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건 사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건 율법에 근거한 객관적 옳음이죠. 그러나 그러한 객관적 옳음이 나의 자랑과 나의 존재 증명에 쓰이게 될 때 그것을 위해 남들을 밟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때 그게 죄라는 거죠. 아무리 옳아 보이는 것도 그 옳음이 남을 아프게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아, 나는 옳게 행했는데 저 사람이 아직 그릇이 못 되어서 혼자 아파할 뿐이야. 천만의 말씀, 그 사람 죄진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을 권고하고 옳은 것을 가르쳤는데 그걸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스스로 아파할 뿐이야. 교회 안 나온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 저런 사람 필요도 없어. 죄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절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이 아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자랑과 나의 존재 증명을 위해 행하는 열심, 종교 행위, 기도, 금식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 하는 종교적인 열심. 그걸 성경이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식이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걸 외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나가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건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이 아니라. 외식은 나의 자랑과 존재 증명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그 외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숭배 교회에 빠져서 나를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 나의 존재 증명을 위해 인정받음, 그런 것들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부르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이지 결코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7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랑,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해 종교 행위를 행하는 자들.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듯하지만 정작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속박되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디로 수렴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내 이웃 사랑으로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나를 사랑하는 삶에서 돌이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하지 않는 자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성화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율법 전체가 가리키는 게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이웃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성화의 모든 것, 성화를 이렇게 압축해놓고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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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가지고 그냥 액기스만 남기면 그게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그 지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걸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기엔 좀 싼들한듯 보여도 어떤 일이 터지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 여러분도 보셨죠.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인데도 경조사가 생기면 열일제치고 모여들어요. 여러분이 잘 배우신 거예요. 누구에게 배운 거야 도대체? 잘 배우신 거예요. 잘 성숙되어져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대단한 업적 같은 거 안 쌓아도 돼요. 예배당 크게 안 줘도 된다니까요. 그거 하시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자들은 그 자유로 남을 섬기게 된다. 종 노릇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자유한 자들이 그 자유를 갖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서로 종 노릇하는 데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 자유를.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게 됐어. 이제 맘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난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런 무율법자들의 주장.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자유로 뭘 하라고요? 자유한 자들아 그 자유로 뭐 해라? 섬겨라. 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은 절대 그 삶을 못 살거든. 겉으로 섬기는 척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종노릇, 그 섬기는 삶은 절대 못 살아요. 오직 성도만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예수가 그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고 우리에게 이해시켜주셨기 때문에 성도만 그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성도만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유한 자들아 서로 종노릇하라. 죄의 종들은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로마서 6장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들은 의에 대해서 자유해요. 전혀 무관하게 살아요. 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요.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명령이 뭐겠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그렇죠? 절대 그 삶 못 산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죄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모든 인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의 정체예요. 아니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천만의 말씀. 바로 이게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인간도 전부 여기에 걸려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진심에서 우러나와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 무덤이 열려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시체 썩는 냄새와 시체 썩는 물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것밖에 나올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 게요. 이게 죄에 속박된 자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누가 잘났냐, 누가 옳으냐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싸움인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냐 잘났냐는 그걸 증명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된 참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주장이 객관적으로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이들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래갖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너무 낙심하여 그래 난 죽어야 돼. 그랬으면 그 사람 죄진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권고라 할지라도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공부해갖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당신은 인제서 요한복음 1장 1절이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낙심하여 그래 난 아직 요한복음 1장 1절이다. 왜? 더 읽고 싶은 의지를 확 꺾어버려. 죄인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이게 정말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을 위한 것이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나를 오히려 죽여 상대방을 위해 주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하는 판단이냐 행위냐 생각이냐를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먼저. 그 삶은 참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보시면 부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옳은 것을 위하여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가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유로운 자들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이 일 하라는 거예요. 이 일. 당시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때 시중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전부 우상에게 바쳐줬던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겠느냐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만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반복하여 기록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개선이나 발전이나 향상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 처지와 상황, 사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에 먼저 관심을 둔단 말이죠.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가난하니까 얼른 부유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를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허락하신 가난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를 먼저 고민한단 말입니다. 자유자는 질병 속에서 하나님 빨리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이 질병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일까요를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치료해 주세요는 그 다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게 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난 기쁨으로 이 일을 할 거야. 그게 자유자라니까요. 죄로부터 풀려난 자. 그러한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인내와 섬김과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그들은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그 속에서 인내하며 그래도 기어서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러 갈까요? 라는 그 자녀를 보는 아버지의 눈과 모든 걸 다 갖추고 떵떵거리면서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 잘 믿어서 나처럼 복받아 라고 외치는 그 사람과 누구를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내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건과 상황들이 수시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선 여러분이 오래 참아야 할 만한 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왼수가 여러분 옆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랑을 내놓죠. 용서라는 열매를 내놓기 위해선 여러분이 용서해야만 할 그런 왼수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된 사람은, 그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웬만한 것 같고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보세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두들겨 패고 별 잘못도 안 했는데 두들겨 패고 호되게 경고를 하여 내쫓았어요. 그럼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 앞을 떠났대요.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있다가 나가는데 아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을 기뻐 받으셨구나. 자기의 일을 위해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들을 때린 사람들 앞에서 기쁜 모습으로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앞에 잡혀가서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 같았대요. 돌 든 사람들은 모습은 어땠을까요? 악마 같았겠죠, 당연히.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돌 들고 찍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정작 곧 맞아 죽을 사람 얼굴이 천사였다니까.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숨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동안 많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아직도 멀었죠? 우리는 그 자리에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니까. 스데반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일을 했겠지, 찬란의 말씀. 우리와 성정이 같은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환란과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며 그렇게 자기를 돌로 찍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표 지점이 그 지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내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오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율법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인 유대인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은 스데반.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승자입니까? 스데반이 승자예요. 근데 대답들은 잘하는데 그럼 당신이 그 스데반의 자리에 쓰세요. 그러면 24부터 쓰라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니까. 내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살아서 그 순교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은 위대하다. 여러분은 위대한 분들이에요. 밥을 많이 먹어서 위가 커졌단 말이 아니라 진짜 정말 이 세상 어떤 위인보다 가장 위대한 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힘들어요. 성도가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제가 지금 반복해서 죄에서의 해방이라는 말과 자아숭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죄에서의 해방이 곧 자기 숭배로부터의 해방, 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어디 있어요? 밖에서부터 삼지창 들고 날 막 찔러나요? 내 안에 있어요.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자기가 죄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인간은 그 자체가 바로 전 존재가 바로 총체적 죄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건 나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그 삶에서 해방되는 걸 죄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묶여있는 한, 나와 내 가족에게 묶여있는 한, 우리는 결국 사망을 삭스로 받게 될 거예요. 내 가족도 내 존재의 확장이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편협한 민족주의에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나와 관계없는, 나에게 전혀 보상해줄 수 없는 그런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들이 바로 성도니까요. 나로부터 해방되셔야 돼요. 나로부터 풀려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왜 짓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를 만족하게 하려고. 간음하지 말라는데 왜 하죠? 하나님이 그거 금한다는 거 알지만 내가 잠깐 기쁘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서 풀려나지 않으면 절대 죄에서 못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나에서 풀려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게? 그게 성도의 표지 아니에요? 유일한 표지. 그렇게 기독교의 표지는 자기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의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마귀의 속삭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잖아요. 마귀가 바로 그 이야기로 하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nothing이에요. 그래서 everything인 하나님께 오롯이 항복하고 순종하여 사는 길밖에 행복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자꾸 자기가 부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먼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 올라오는 욕구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자제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not able not to sin. So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때는. 우리만 죄를 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나를 불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나를 숭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낼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오히려 나를 몽땅 바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런 자유 도로 가져가세요. 그러고 싶죠. 그런 자유를 왜 줬어요 나한테?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나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바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전에는 죄에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렸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죄에게 드렸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요구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산제사. 산제사는 산재물을 끌고 와서 드리는 제사예요. 죽은 재물은 이미 숨이 끊어져서 모욕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수치당함과 분노도 없어요. 그러나 산재물은 달라요. 산재물은 회중을, 대중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 수치와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산재물로 요구하세요. 죽여놓고 끌고 가도 갈까 말까인데 산재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산재물로 바쳐주신 분이 있었죠.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수시간 매달려 있었다고요. 그런 수치와 모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렸단 말입니다. 예수가. 산 제사의 산 제물로 예수가 자신을 표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 권고는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해라 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이미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었으니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가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개런티하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짜예요? 진짜 다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누구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되고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오면은 다 천국 보내줄게 이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성경에서 요구되는 모든 명령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대충 살아도 되겠거니 절대 안 돼요. 모두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 성도들이 그 자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죄의 거짓말에 너무 쉽게 속아서 의의 종들이 죄의 종처럼 살 때가 많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 7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으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까지 지칭을 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언행과 생각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가리켜 사망의 몸이라 칭할 정도로 죄의 세력은 집요하며 강력하게 우리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선명한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오라 난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토록 집요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쫓아다니다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도 그렇게 수시로 죄 아래 팔릴 수 있다란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왜?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심프햄이 이 시인하다라는 단어는 동조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나도 동조한다. 동의한다.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서 죄책감을 느꼈는데 율법도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 율법이 진짜 선한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더라. 그건 마치 어떤 자연의 법칙처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 죄는 어느 틈에 들어와서 하나의 법칙처럼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게 악을 행하도록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 법이 내 마음의 법, 성령의 법과 싸운대요. 안티스트라츄마이라는 이 단어에서 스트레티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전략이죠. 전술. 싸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법이라는 게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그냥 막 공격해오는 것도 아니에요.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요 놈이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가를 아주 호시탐탐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다.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온대요. 여기 아이크말로티 사로잡다라는 이 말은 창으로 위협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창으로 모가지에다가 창날을 딱 갖다 대고 너 절로 가 라고 하면 꼼짝없이 가야죠. 그것처럼 죄가 나를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집요하고 강력하며 무서운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 탈라이포스라는 단어는 어려운 노동의 결과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아, 나는 이제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선을 원하는데 내 안에서 선은 나오지 않고 악만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사망의 몸이라는 건 제가 뭔지 설명해 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야, 나는 진짜 나같이 이런 불가능한 놈도 없을 거야. 사도 바울 사역 말미에 이 정도로 죄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만 했나요? 아니죠. 싸워라! 싸워라! 이겨라! 너희는 절대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 은혜가 왕노릇할 것이다. 이거에 반대되는 말을 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분을 사도 바울이 이거에 반대로 이야기해 놓은 그 우리의 신분을 자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죄의 종 아니야. 근데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죄의 거짓말에 속고 있어?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돼. 라고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자꾸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금방 다른 말이 나오죠. 오라 나는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줘. 그런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아니야, 나는 해방됐어. 이건 속임수야. 나와 관계없는 죄의 나라에서 그 죄가 나에게 그냥 큰 소리를 위협하는 것일 뿐이야. 이건 내 거 아니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됐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옛날 죄의 종 시절에 살던 그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은 절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보시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이고 오라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렇게 살다가 사망으로 떨어지겠구나 라고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왕노릇하는 것처럼 은혜가 나를 왕노릇하여 끌고 가니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밖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창으로 모가지에다 딱 들이대고 끌고 가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게 사로잡다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 보세요.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여기서는 완전히 또 다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과 싸워 나를 자꾸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탄식하던 사람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상태에 분명히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에 수시로 봉착했다고요. 그때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가끔 실수하는 거 괜찮아. 그렇지만 너는 이거 알아라.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절대 죄의 종으로 이제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죄를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너희 절대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말아라요. 너희는 이젠 의에게 종이 된 사람들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너의 지체를 종으로 들여 거룩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거 아니? 사망이야. 그 결과는 사망이야. 절대 그리로 가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의의 종으로 살아야죠.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잠시의 쾌락을 주고 영원한 고통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죄의 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거 조금 참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자예요.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유자는 네가 네 인생의 왕이 되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거예요. 참 자유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꽁꽁 묶어서 온전한 거룩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진짜 자유자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이게 자유자인 것입니다. 저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게 자유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유명해지는 것과 자기 자랑을 지향하며, 지향 아니고 지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자유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죠? 왜 사람들이 이 역사와 공간 속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나요? 그게 올바른 권고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까, 여러분? 왜 이 유원지나 뭐 산, 명산 같은 데에 왜 가갖고 정으로 자기 이름 써놓고 와요? 영원히 대대로 기억해달라고. 옛날에 박동현이가 그랜드캐니언에 가서 사진 찍어 왔는데 거기에 최영 써있더라고요. 우리 최영은 아니겠죠? 그래도 그게 흔치 않은 이름인 걸 봐서 혹시 몰라요? 아니, 이름이 수천 개가 그랜드캐년에. 근데 대부분이 한글이에요. 정말 창피하게. 근데 거기 최영이 왜 있냐고.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그건 죽음 이후의 삶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자기가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나름대로의 불멸을 꿈꾸는 거예요. 엉뚱한 불멸이죠, 그거는요. 자기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멸을 꿈꾸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자식을 낳는 거, 돈을 버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족보 만드는 거, 큰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거, 자식들에게 제사 요구하는 거, 다 뭡니까? 죄인들의 그러한 요구, 다 뭐예요?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곧 소멸될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불멸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소멸되는 게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잘 보세요. 자연의 법칙은 항상 소멸 속에 불멸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애벌레가 죽어야 나비가 나비로 살아나는 거예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야 썩어야, 죽어야 파란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소멸되어야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인 이 내가 소멸이 되어야 새 사람으로 오롯이 도단하고 다른 새 생명을 탄생케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의 소멸이라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 자기 부인의 삶 속에서 진정한 창조가 탄생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안녕.